대부분 사람들에게 70년에서 한 90년 정도의 그 인생의 기간이 이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열정적으로 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단 들어오면 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열정적으로. 제가 올해 이제 11월이 되면 만 58세가 됩니다. 뭐 하여튼 부족한 그런 삶 살았고, 뭐죄 가운데 살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다. 이건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된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뭐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하여튼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 이제 돌아갔지만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 무덤 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에서의 그런 삶, 사회적인 그런 삶, 교회에서의 삶, 국가를 위한 삶, 그렇죠? 개인적인 이런 모든 삶을 좀 부지런하게 열정을 당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된다. 그럼 뭐 믿는 사람들만 열정적으로 사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가 좀 다릅니다. 목표. 우리도 열정적으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열정적으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는 게 같은 목표면 그러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살때그 목표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곳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집 좋은 거, 자동차 좋은 거, 그렇죠? 편안하게 나중에 죽는 거. 이게 목표거든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영원히 다가오는 영구한 그런 삶이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하고, 열정적으로 이 세상에 살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계시록 4장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야.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존귀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자 하는 그런 권능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분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지어 바다에서 움직이는 고래와 상어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고 할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되 어떻게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세상과 나를 희생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희생을 해야 돼요, 나를. 세상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모든 거다 하고 시간 쓰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모든 거, 재능이고 뭐고 다 그쪽으로 100%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 세상 좋아하는 거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이걸 실천을 해야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셔서 그 십자가에 그 처참한 그 처형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되겠다는 이게 같이 따라와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는 거. 그 본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사람으로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본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잘 된다 그러고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러고 그렇죠? 만수무강한다 그러고 만사형통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자동차 사고도 안 난다 그러고 하여튼 이런 쪽의 걸 이야기야. 그래야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 것,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희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싫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아, 이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전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 체계에서 소위 유대교라고 하는 걸 쫓아갈 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죠? 십일조 헌금을 드리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구원받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받으면서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된 이후에 어떤 삶이 이 사람들에게 열렸냐.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말 그대로 재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이런 삶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니 너희가 여태까지 유대교 믿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다 유대교 믿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믿어 기독교를 믿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내쫓았어요. 추방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또 그런 가운데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따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구원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 한번 회상해 봐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이거 구경거리예요. 이거 도대체 여태까지 지금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죠? 세상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뭐 예수라고 한 사람을 믿어? 이게 구경거리로 만든 거예요. 로마의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봤을 때 우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이렇게 지금 섬기는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단 말입니다. 삶이 윤택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34절에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직장 가려고 하니까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재산을 노략하는 이런 악한 일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그렇죠? 낭망이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거 이게 고난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왕관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거기에 따라 반드시 희생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말 듣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희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예수님 재림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휴거받게 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거 이거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예수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보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보상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이 땅에서는 잘 살 수도 있고 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근데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도 해주신다. 이 보상이 이 땅에서 보상일 수도 있고, 그거는 100% 개런티된 게 아니에요. 100% 개런티된 것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100%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뭐냐면 이 목사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여러분 여기 사랑 침례 교육이 나올 때는 이 목사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오셨어요? 예. 세상이 뭐라 해도 여기 올바른 성경이 있고 여기 올바른 교리가 있고 올바르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목사와 함께 같이 앞으로 나아가자, 제가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보상의 축복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 삶이 무엇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주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4장 가서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이제 이 땅에 내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들을 시작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 배꼽이 달린 사람이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없어요. 이제 배꼽이 있는 첫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엄청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쇠로 만든 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힘도 있어 보이고 하여튼 용맹스럽게 보이고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와 같은 약속, 뭐예요? 여자의 씨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이 가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름을 쇠창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준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거든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두 번째 이제 2절 가서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은 뜻이 뭐냐면 이렇게 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이 숨이라는 거, 증기 이런 건 곧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보기에 가인보다는 좀 볼품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숨이 끊어진다, 뭐 이렇게 증기 이런 거 사라지는, 이 사라지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이제 직업이 나오죠. 그래서 아벨은 양을 지키는 목자였고, 그 다음에 가인은 땅을 가는 농부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농부니까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목자니까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추수하고 이제 가을쯤에, 그렇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제 가져다 바치면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가인 여기서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가 이 농부로서 모든 거 다 거두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다 바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바쳐야 될 시간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 장소와 시간과 예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 방식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서 11절에 이거를 가인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모습으로 나와도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 굉장한 종교인이에요. 보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하는 일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며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제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가 있어서 피를 뿌려서, 그렇죠? 이 문지방에 이 인방에 기둥에 피를 뿌릴 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단순한 죽음 아니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대신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것을 죽여서 그 죄 없는 것이 죄를 담당하게 하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아벨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름을 가지고 왔다. 첫 새끼들 죽이려고 피를 흘리려고, 그렇죠? 기름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름이 나와요? 죽여야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바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아벨의 것에는 관심을 가지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즉각 가벨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물리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믿음으로 아벨은 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피를 원한다는 거, 그렇죠? 대신 속죄를 원한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냐? 둘 다 다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가인도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가 번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둘 다 희생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한 건 하나님이 즉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대로 행한 건 즉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분명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절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가인처럼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must,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 must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무슨 단정한 옷을 입고 여러 가지 희생물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고상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 눈에 보기에 가인의 것 보기에 좋았습니다. 단정해 보였어요. 세련돼 보였어요. 그렇죠? 훌륭한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단번 속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희생물은 보기에 지저분했어요. 여러분 기름을 띄워오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거 지저분한 겁니다. 보기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될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직접 받아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뭐로 나타났냐? 가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건 물리치고 자기 동생 건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겼다고 창세기 4장 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증거를 뛰어난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 증언한다. 피가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죄들의 사면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벨이 죽었어요.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번 속죄 그 보혈에 이와 같은 그 희생물의 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 침례에게 왜 나왔냐? 다른 거 없어요. 왜 나오셨어요? 예배를 좀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뭐 놀랍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오직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세워주신 참된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를 우리 손으로 한번 구현해보고 싶어서 여기 사랑침례교 나온 건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거예요. 맞습니까? 또 무엇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기에 거룩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일 많은 것이 늦춰지게 될 때는 우리 성도들 아이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올바른 교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존재하는 그런 이유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희생이 따르려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나. 이 옮긴다는 거 아주 translate, 예, 우리 번역한다는 거 똑같은 뜻이에요. 예, 옮겨졌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translation, 여기 땅에서 저쪽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 이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뜻이 뭐냐 하면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데 예.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이 몇 줄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제 다 이제 나오면서 종교인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그 두 종류 이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담의 후예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5절 가서 보니까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 형상의 일부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이걸 지금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8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의 아들 셋이 죽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가 죽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개난이 죽었다. 그렇죠? 17절에 가서 보니까 마할레렐이 죽었다. 그건 뭐예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이 5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에녹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사람 지금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죽고 하다가 새롭게 시작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다.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총 몇 살을 살았냐? 365살. 그러니까 뭐 너무 쉬운 거예요. 1년이 365일이니까 365년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 평균 수명이 950세 정도 했는데 350년을 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에녹 이야기는 21, 22, 23, 24, 4절 뿐이 없어. 성경 전체 에녹 이야기는 4절 뿐이 없는 거예요. 4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의 이름처럼 죽고 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그의 이름처럼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일 시작한 게 뭐예요? 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로 채워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일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에서 하늘로 직접 하나님이 옮겨놓은 그런 사람이 에녹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에녹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냐, 거기 가서 보니까 에녹이 22절 가서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은 게 아니고,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낳고,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 재림한다고 해서 산속으로 이렇게 도 닦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구름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란 말입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룬 사람이 지금 에녹이다. 그렇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모든 일에서, 세상 일하고 가정 일하고, 그렇죠?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증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대단히 귀중한 표현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생각만 하지 말고 사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기쁘게 한다는 증언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다시 말씀드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께 권능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철저하게 산 사람이, 순종하며 산 사람이 에녹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6절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 그 이후에 누가 나와요? 그 이후에 노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등등해서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나오는 거예요. 다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예, 그 요소에.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원숭이에서 사람 났다 이런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에 존재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작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믿음은 많은 사람이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믿음이 좀 약합니다. 약해요. 그냥 하나님 좋아서 그냥 열심히 살지 이거 꼭 바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정하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 예,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커녕 어떻게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지런히가 뭐예요? 아예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동차가 너무 좋고 그냥 스마트폰이 나오면 너무 좋고, 그렇죠? 뭐가 나오면 너무 좋고 그냥 거기에 정신이 없어요. 뭐 이태리 가서 뭐 여행하니까 너무 좋고 뭐가 좋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그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주공간의 이와 같은 하늘에 이런 모든 우주공간의 천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는커녕 아예 찾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충 찾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예, 대충 찾는 사람이 있고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래요?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대충 찾으면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이해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충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충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찾는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한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전력으로 찾게 됩니다. 전력으로 희생하며 찾게 됩니다. 대충이란 말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실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그런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그런 모든 성도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보상. 자, 보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똑같이 보상해 준다. 이런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많이 수고하면 많은 보상을 주고, 그렇죠? 대충 수고하면 대충 보상을 주고, 이게 의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사회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많이 벌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열심히 일 안 하고 배짱이처럼 놀면 못 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산주의식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회주의식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을 희생한 사람에게 많이 보상해 주시고 대충 믿은 사람에게 대충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공정한 그런 하나님이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행위는 누덕입니다. 왜 그래요? 그럼 우리 힘으로 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누가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온 예수님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합당한 일이 많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보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 세상에 뭐 열심히 스마트폰 만들고 그 삼성전자 직원들 한번 가서 봐요.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돼요. 노는 날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갤럭시 노트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회사의 수준을 뽀나서 얼마 더 받고 뭐 하기 위해서 일요일도 내놓고 밤새 열심히 해갖고 자동차도 말고 스마트폰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왜 절제하며 하나님께 희생해야 되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썩지 아니할 관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위해 섬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 뭐 어떻게 쓰느냐,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요일 오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 두 번 이제 방문하신 분인데 제가 뭐 자세히 알진 못하고요. 대구에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문자로 사랑침례교회 그 건축을 위해서 건축헌금, 풀링이 아니라 건축헌금으로 2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계좌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계좌만 덜렁 주고 그러고 보내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이제 받으시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사람이 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자매님, 아마 형제 자매님이 한 65세 정도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지난 한 14년 동안 이렇게 차를 이제 몰다가 이제 뭐 아들, 딸도 있고 이제 뭐 돈도 모으고 그래서 이제 한 65세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차를 좀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예배당 건축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에게 내 소원이 있으니까 이걸 들어달라. 그래서 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건축헌금 2천만 원 떼어서 거기 주고 그 나머지로 내가 새 차를 사겠다. 그 나머지 그 돈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다 이제 끝을 내고 이제, 계좌번호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저녁에 우리 최상기 형제님이 전화를 다시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자매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간증이 뭐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고 그리고 조그만 차를 내가 좀 조금 덜 좋지 않은 차를 타도 내가 이것처럼 기쁜 게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희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전달된 그와 같은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희생을 했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더니 그것이 너무나 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 자매님이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형제님과 의논하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교회지만 이 교회가 신학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전달하도록 예배당 짓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이런 소식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립니다. 예수님 죽기 바로 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옥합이 어느 정도냐, 1년치 봉급이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만데 이 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막 그냥 이 여자를 불평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렇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하고 예수님이 그 희생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도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것에서 이 여인이 행한 그 일, 그것도 말을 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게 해라.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해야 할 때 하는 게 믿음이다. 해야 할 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헌신해야 될 때, 마땅히 희생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첫 번째 누구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여같이 건축 헌금 했다고 하는 거 할 때 제 지난 얼마 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니까 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했더니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이와 같은 기쁨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저는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뭐라 그래요? 부지런히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보상해 주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너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 믿음에 따라 그와 같은 보상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올바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들면 첫 번째 예배를 좀 바르게 드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로 분명하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죠? 의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안에 성령님의 교통이 있고 그 안에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가 진리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벨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네. 예,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오고 계세요? 네.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동행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바로 믿음이 들어가면 그럼 어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어려운 형제자매들 돕기 위해서 섬기는데 그 힘을 쓰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에녹의 이름이 뭐라고요? 새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침례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 원하시는 때 이 땅에 오게 될 때 어때요? 에녹처럼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본인을 기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언의 말씀을 적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가치를 위해서 신약교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후로는 그걸 다 지킨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 의로운 분이에요. 많이 희생하고 많이 섬긴 사람들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겨우 구원만 주는 겁니다.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보상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